찬송가 38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새벽 우리 기억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시편 118편 1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으로 구약 890년쯤에 있는 말씀, 시편 118편 17절로 29절까지의 말씀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재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미로다. 아멘. 영국의 저명한 성서 주석가인 매튜 헬리 목사는 시편 118편의 저자를 다윗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매튜 헬리 목사가 그렇게 해석한 것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내용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윗의 삶과 아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보면 앞부분인 시편 118편 10절로 12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10절에 나오는 뭇 나라가 나를 애워쌌다는 표현, 11절에 나오는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다는 표현, 12절에 나오는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고 가시덤불이 불같이 나를 애워쌌다는 표현, 이와 같은 표현들은 시편 118편을 기록한 저자 개인이 경험한 상황으로서 일반적으로 맞닥뜨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로 헤어나기 어려운 힘겨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힘겨운 상황을 경험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이와 같이 보통 사람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힘겨운 상황을 경험한 인물은 아마도 거의 다윗이 분명할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리고 왕위에 오른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도 없이 닥쳐오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드라마로 만든다면 그야말로 대작 영화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 이처럼 시편 118편에 나오는 내용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윗의 삶과 아주 흡사하기 때문에 매튜엘리 목사 같은 학자들은 이 시편의 저자를 다윗이라고 해석하는데요. 물론 시편 118편의 저자가 다윗이 아닌 다른 인물이라고 해도 오늘 본문에 담겨진 귀한 교훈이 반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은 시편 118편에 담겨진 영적인 교훈 중에서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해야 합니다. 같이 본문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17절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죽지 않을 것이고 살 것이며 또 나는 여호와의 일을 할 것이다. 학자들은 이 구절에 나오는 죽지 않고 라는 표현이 시편 저자가 사망의 위협 속에 거의 죽을 만큼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시편 118편의 저자는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17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라는 그와 같은 고백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의 왕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영국의 명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가 마차를 타고 한 시골교회 부흥의 설교를 하기 위해 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가는 도중에 마차 바퀴가 고장이 나서 예정된 부흥의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어서 교회에다 연락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스펄전 목사는 발만 동동 구르면서 마차 바퀴를 수리하고 있는 마부의 손만 주시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지나가던 마차 한 개가 멈추더니 한 백발의 신사가 마차에서 내려서 스펄전 목사에게 다가왔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시죠? 런던에 있을 때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마차 바퀴가 고장난 것 같은데 제 마차를 타고 가십시오. 사실은 저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부흥에 참석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고장난 목사님 마차는 제가 고쳐서 갈 테니까 목사님께서는 늦지 않게 제 마차를 타고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제 시간에 무사히 부흥에 참석하여 설교를 했는데요. 부흥의 첫날 첫 번째 시간에 오늘 본문인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전했다고 합니다. 즉 시편 118편의 저자가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라는 고백을 드린 것처럼 스펄전 목사 역시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의 도움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도 쉼없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드린 것인데요. 교우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의 이와 같은 고백처럼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소망을 얻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의의 문으로 들어가 감사드려야 합니다. 다 같이 본문 19절로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19절로 20절에 보면 시편 저자의 두 가지 결단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의의 문들로 들어가겠다는 결단이고 또 하나는 의의 문들로 들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겠다는 결단입니다. 먼저 의의 문들로 들어가겠다는 결단에 대하여 살펴보면 의의 문이란 성전의 문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전의 문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성전의 문은 단순히 사람이 드나드는 통로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교통하는 장소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저자는 성전의 문을 가리켜서 의의 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즉 성전의 문을 거쳐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각양 좋은 은사들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장소마다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성전은 우리가 살아가는 다른 모든 삶의 장소와 구별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또한 성전을 통해서 당신의 뜻하심을 선포하시며 또한 성전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날마다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시편 자리의 두 번째 결단, 의의 문들로 들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겠다는 결단을 살펴보면 이 두 번째 결단은 첫 번째 결단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즉, 의의 문들로 들어가겠다는 첫 번째 결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 뵙는 곳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한 사람의 성도가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 뵙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예로 들어본다면 성전에 나온 분들이 가장 먼저 무슨 기도를 드리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감사의 기도가 성전에 나온 성도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가장 좋은 은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결단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외형적으로 보자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의지로 성전에 나온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시는 손길이 먼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교회 안으로 발을 옮겨서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거룩한 성전에 나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모두 시편 저자가 드리는 이와 같은 결단, 의의 문들로 성전의 문으로 들어가겠다는 결단과 성전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겠다는 이와 같은 결단을 잊지 않고 실천에 옮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가정 예배의 제단을 쌓은 명인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하나님께 사시는 일을 선포하는 성도, 성전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겠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명인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걸음걸음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광에게 풍성한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